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셋째 날을 맞아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봐도 참 실망할 때가 적지 않고 형편없다고 생각될 때가 많지만 주님은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지어가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를 외면하거나 내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날이 길어질수록 또 믿음 생활이 오래일수록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더 넓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열매가 아름답게 연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릎과 마음의 무릎을 꿇릴 때 움켜쥐고 싶은 소원의 목록만 나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인지를 바르게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 일들을 바르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가 자기 자신과 가족을 넘어 섬겨야 하는 사람들과 세상을 품게 하심으로 유한하기 짝이 없는 세속적 가치관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이 없음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인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이 없이는 맛을 낼 수 없는 곳이고 썩을 수밖에 없는 곳임에도 우리는 세상이 더 맛있는 곳인 줄 알고 세상에 탐닉하고 세상의 것을 더 많이 건져 올리는 일에만 몰두할 때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썩어가는 것을 막는 방부제와 같은 존재로 살지 아니하고 그 썩음에 동참하고 썩는 냄새가 향기인 줄 알고 흠향할 때가 적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교회인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없는 세상은 어둠 그 자체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곳임에도 우리도 그 어둠 속에서 사는 것을 즐기며 어둠의 자식들처럼 살 때가 적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바라옵나니 우리가 소금으로 사는 것과 빛으로 사는 것을 다시 시작하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인 우리로 인해 만난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썩어짐이 막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인 우리를 통해 이 땅의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곳을 우리가 다 밝히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삶의 자리를 밝히는 주님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 교회의 비대면 예배가 일상화되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의 집단 면역이 이루어져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날도 간절히 소망하지만 우리가 어떤 형태의 예배를 드리든지 현존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목적 삼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코로나19로 인해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넓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성숙이 더 깊어지고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의미와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룻기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7절, 구약 402쪽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인은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죽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부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부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람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과 함께 흉년을 피하려고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단기 이민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민은 장기 이민이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모압에서 10년을 살았는데 그 10년의 세월을 성경은 불과 다섯 절로 표현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룻기 1장 1절과 2절은 시대적인 배경과 베들레헴의 상황적인 배경 그리고 모압으로 떠난 사람들의 이름이니 나오미의 모압 생활은 그 10년은 단 3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가장 엘리멜렉의 죽음만 해도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두 아들이 결혼도 했습니다. 결혼을 일륜지 대사, 즉 사람의 일 중에서 가장 큰 일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두 번이나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얼마나 큰 사건이고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의 생활은 그곳에 가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새로 익혀야 합니다. 언어도 문화도 규칙도 익숙하지 않은 것의 연속입니다. 또 거기서 생계를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나오미의 삶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죽었다. 두 아들이 결혼했는데 둘 다 죽었다. 여인 셋만 남았다. 이것이 모압 생활 10년을 전부 다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은 나오미가 처음부터 베들레헴을 떠나지 말아야 했음을 보여줍니다. 한때 이와 비슷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75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인데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의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은 지 10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자식을 낳도록 해주지 않으시자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 장면을 창세기 16장 16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키우는 재미에 푹 빠져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절이 17장 1절입니다. 성경은 본래 장절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도 아니었고 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것도 아니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 13년은 아브라함에게 잃어버린 세월과도 같았습니다. 물론 성경에 길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세월이 다 잃어버린 것과 같은 시간만은 결코 아닙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출생에 관해서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았고 임신할 수 없었는데 요한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았던 요한의 부모가 언제 세상을 떠났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을 소명으로 받았던 요한이 30년을 어떻게 지냈는지를 단 한 절로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이 이러합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으니라. 이것보다 요한의 삶을 더 잘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를 살든지 하나님을 등진 삶,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면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아무리 각광을 받아도 영혼의 시각으로 보면 그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목적 삼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아무리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도 또 그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삶의 가치는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주님께서 그 삶을 승화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10년 전 나오미가 모압으로 떠날 때의 베들레헴은 흉년으로 인해서 황량하기 그지없었을지라도 지금 베들레헴은 가득 찬 곡식으로 풍성합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예비해 두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1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그 사람은 보아스였고 유력한 사람이었으며 엘리멜렉의 친족이었습니다. 유력한 사람 앞에 작은 글자로 삼이라고 되어 있고 아래를 보면 부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호의 사전적인 의미는 재산이 넉넉하고 세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약간 부족합니다. 유력한 사람은 신체적으로 아주 건강한 사람, 상당히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 상당한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 인격적으로 상당히 성숙하여 존경받는 사람을 모두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렸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 기쁨은 경험하지 아니하면 결코 알지 못합니다.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그에게는 토지가 없었고 있었다고 해도 바로 곡식과 채소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서 나오미에게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2절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은 나오미에게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 사람의 밭에서 이삭을 죽겠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무슬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추수를 하다가 혹 밭에 추수한 곡식을 한 단 두고 왔다면 그것을 다시 가지러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위한 몫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는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마 룻은 시어머니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사실 며느리 룻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의 상황은 참 기가 막힙니다. 저 같으면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한마디 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 없어도 너무 없네요. 논은 없더라도 밭이라도 두세 마지기 있어야 뭘 하지요 하고 한숨을 쉬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룻은 곡식을 주워오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어제 살핀 바와 같이 룻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지원해서 살라는 시어머니의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굳은 결심을 하고서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고 했습니다. 또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신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거기서 죽어 묻히겠다고 결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굳은 결단이 편안한 삶을 보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자신의 삶에 성실한 것입니다. 오히려 바른 작심, 바른 결단을 하지 않으면 믿음과 삶이 더 편안할 수도 있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작심, 바른 결심 하지 않으면 편안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가 어렵고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도 참 요원합니다. 룻이 곡식을 줍게 된 곳이 어느 곳이었는지 3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당시 추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추수하는 사람들이 곡식을 베어서 묶을 때 자연스럽게 그 알갱이들이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허락을 받은 여인들, 즉 본문의 표현을 하면 소녀들이 그 뒤를 따르면서 그 떨어진 곡식을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규정에 따르면 추수하는 사람들이 추수할 때 곡식을 다 베지 못하고 한두 줄기가 남아있으면 그것은 베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그 이삭 줍는 사람들의 몫이었습니다. 단 세 줄기 이상 남으면 다시 베어도 괜찮았습니다. 그렇게 룻이 추수하는 사람을 따라다니며 곡식을 주었는데 그곳이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룻은 보아스의 밭쪽으로 가서 곡식을 주어야 되겠다고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보아스가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룻은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되었습니다. 4절입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마침내 보아스가 등장했습니다. 마침을 직역하면 그런데 보라입니다. 이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이 장면을 굉장히 높은 곳에서 카메라를 찍으면 보아스의 밭을 한 중간에 두고 한쪽에서는 룻이 추수하는 사람들을 따라서 곡식을 주우며 오고 있고 반대편에서는 보아스가 자기 밭의 추수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 밭에서 두 사람이 역사적인 만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추수하는 사람들은 서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서로 대등한 사람끼리 친구끼리 주고받는 인사입니다. 당시 하인들은 그 주인에게 무릎을 꿇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와 추수하는 사람들은 주종관계와 같았음에도 서로 대등하게 인사합니다. 보아스는 정말 유력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보아스의 눈에 들어온 새로운 사람,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을 두고 보아스와 추수하는 사람들의 대화가 이러하였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라. 보아스는 자기 밭에서 이삭을 죽고 있는 룻을 보고서 누구의 소녀냐, 즉 저 젊은 여인은 누구 어느 집 아낙인가라고 물었을 때 사환은 모압에서 온 여인인데 이삭 줍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하더니 아침부터 지금까지 잠시 집에서 쉰 일 외에 계속 죽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잠시 집에서 쉰 외에서 집은 본문에서는 나오미가 있는 주택이 아니라 오두막, 움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밭집이라고 번역했고 NIV 영어 성경은 쉘터, 쉼터라고 번역했습니다. 룻은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습니다. 세상에 천한 일은 없습니다. 건강한 몸을 갖고 있으면서도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천해질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신실함은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됩니다. 또한 하나님 역사는 주어진 현실을 부정함이 아니라 인정함에서 시작되고 성급함보다는 성실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최고가 되려고 하기보다 최선을 다하는 것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흔히 말하길 성실한 것이 머리 좋은 것 따라가지 못하고 머리 좋은 것은 운이 좋은 것을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운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운이 좋은 사람, 운이 사람의 인격, 사람의 성품,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3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서 보아스가 속한 밭에 이르게 된 것이 사람이 보기에는 우연히 이루어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였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로 가득한 책 중에 하나가 에스더입니다. 그럼에도 에스더에는 하나님, 주님이라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 언약, 성전과 같은 신앙적인 용어도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에스더에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손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에스더의 내용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다.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까지 광활한 지역을 다스렸던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는 자신이 등극한 것을 기념해서 페르시아의 장군들과 귀족들 그리고 지방 총독들을 모두 왕궁으로 초대해서 6개월 동안이나 잔치를 열었고 그 잔치가 끝나자 수도 수산성에 사는 사람들을 불러서 또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잔치의 마무리 지점에 왕은 왕후 와스티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를 초대했지만 그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왕후라고 할지라도 왕의 말을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음에도 왕후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후 와스티는 폐위되고 말았습니다. 만약 그때 왕후 와스티가 나왔다면 에스더는 간택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도 참 신비한 일입니다. 원칙적으로 페르시아의 왕후는 귀족의 딸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도저히 왕후가 될 자격이 없는 포로민의 후손에다 고아였습니다. 에스더의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개가 왕의 시의 사건을 미리 알고 알려 막았습니다. 그 내용이 궁중 일지에는 기록되었지만 그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로는 섭섭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다 자손을 살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몰살시키려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을 때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궁중 일지를 읽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으면 산책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최측근의 신하를 불러서 술을 먹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극에서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왕은 궁중 일지를 읽었습니다. 그것도 모르드개가 공적을 세운 바로 그 부분을 읽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에서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왕후가 함부로 왕에게 나아가면 폐비가 될 수도 있었고 심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잔치에 나오지 않았다고 왕후를 폐위했던 그가 한 달 만에 나아온 에스더에게 왕이 부르지 않았음에도 왕에게 나아온 에스더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호의를 보인 것은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감동시킨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유다 자손을 몰살하려고 했던 하만이 자기가 만든 나무에 자기가 달려 죽은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음을 초래하고 만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설명할 길이 그 방법 외에는 다르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은 자기가 내린 조서를 자기가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운동 경기에서 심판이 내린 판정도 비록 그것이 오심이었다 할지라도 바꾸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절대 권력을 지닌 왕이 자기가 내린 조서의 내용을 바꾸었다는 것은 유다 자손이 비록 이방 땅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입니다. 이처럼 에스더 속에는 크고 작은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가득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기숙사에 살았는데 한방에 정원이 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는 방에는 늘 한두 명의 멤버가 더 있었습니다. 신학생 중에는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도 많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은 극소수였기에 기숙사 다른 방에서도 대부분 그렇게 하곤 했습니다. 제가 사는 방에 상주하지 않고 일주일에 하루 또는 이틀씩 잠을 잤던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일면식도 없던 분이었습니다. 제가 사는 방의 원 멤버는 1학년 3명 그리고 3학년 1명이었는데 그분은 그 3학년이 아는 분이었습니다. 그분과의 첫 만남은 아주 대면대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되었습니다. 그 선배가 중간에 다리를 놓아주어서 제가 주님의 교회 고등부에서 섬길 수 있게 되었고 그 교회에서 8년 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도 뵙게 되었고 후에 제네바 한인교회에서 6년을 섬길 수 있게 되었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그 선배에게 함께 지내는 것이 불편하다고 말해서 그분이 기숙사 다른 방으로 갔다면 아마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연처럼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로 확인되곤 합니다. 우리가 가족을 따라 친구를 따라 교회 행사에 참여한다고 하여 우연히 교회에 첫 발을 디뎠는데 그것이 영원하신 주님을 만나게 해주게 되지 않았습니까? 또 우연처럼 보이는 그 발디딤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지금 배우자나 또는 친밀한 사람과의 만남, 지금 하고 있는 일과의 만남이 처음에는 아주 우연처럼 보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여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놓지 않았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연히 주님을 만나게 된 것 같아도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와의 만남을 섭리하고 계셨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도 그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한 날로 살아가고 온 중심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날로 살아가십시다. 그 주님의 신비한 섭리는 우리를 부활의 눈부심으로 데려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룻이 굳은 신앙의 결심을 하고 시어머니의 고향 하나님이 계신 베들레헴으로 왔지만 그것이 안락한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룻은 현실을 비관하지도 않았고 체념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해야 하는 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룻은 일상의 삶의 길을 걸은 것이 그를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우연히 일어난 일처럼 보일지라도 실상은 하나님의 역사심이었고 하나님의 섭리가 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나온 인생길을 돌아보면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당시에는 그 일이 굉장히 작은 일, 그렇게 크게 의미를 주는 일이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게 하고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하며 누군가와 더불어 살고 더불어 일하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의 출발이 되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영혼의 눈뜸이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이는 일이나 만남, 아주 우연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시작되었지만 실은 하나님의 역사였고 섭리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룻과 같이 굳은 작심, 굳은 믿음의 결단을 했을지라도 현실의 삶은 고달프고 긴 터널 속에서 그 끝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교우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룻에게 남루한 현실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의 출발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섭리의 은총을 경험하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침묵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다.